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아멘.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상관없이 독재자들이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심하실 것은 제가 지금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정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정치하고 이렇게 연관시키면 은혜 못 받습니다. 아무튼 어떤 나라든지 독재자가 있으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게 왜 힘든 줄 아세요? 독재자가 있다. 그래서 독재자 때문에 백성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독재자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권력을 줬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쓰니까. 그런데 왜 힘든가 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부정하고, 부패하고, 돈 싸들고 모아놓고, 재산 불리고, 그것밖에 안 하니까 결국에는 백성들이 혈세를 낼 수밖에 없고,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독재자 이야기를 설교 맨 앞에 부분에 하는 이야기는 오늘 앞에 제목에 이 국고를 맡은 샘나라고 하는 건데, 이 샘나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샘나가 마치 독재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샘나의 모습에 어떤 모습을 볼수 있는가 하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고 소망을 딴데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직이 있는데 그 관직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나를 생각을 하면서 독재자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큰 그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유다에게 종전에는 여러 나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아 니네 잘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라고 경고한 거잖아요. 이제는 22장에 들어와서는 유다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예루살렘을 특정적으로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데 오늘 15절부터 다음 주 25절까지는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고위 관직에 있는 어떤 특정한 그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 고위 관직의 사람이 바로 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잘난 척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유다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대표 한 사람을 놓고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이 샘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개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샘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샘나를 특징을 줬어요. 이기주의자. 샘나는 굉장히 이기주의자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제목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기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치스러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치스러운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이세 가지를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기주의자 샘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삼나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선지자의 모습을 조금만 먼저 생각을 해보고 삼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가서 라고 돼 있어요. 제 얼굴에 써 있지 않고 여러분 성경책에 써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성경을 딱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 주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지난주에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한테 명령하니까 너 샘나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 만군의 여호와가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샘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이 경고가 이게 보통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막중한 경고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는 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이 샘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샘나는 그 유다 나라의 권력 서열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예요. 권력 서열로 두 번째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들어서 너 그 사람에게로 가서 이야기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하라는 거죠. 오늘날처럼 카톡을 보내는 게 아니라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위험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직원이었다면 신하였다면 선지자가 왔을 때 이거 어서 오십시오 이랬을 텐데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신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로 잠깐 우리 눈을 돌릴게요. 북왕국에 아주 유명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못돼 먹은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왕들 중에 아주 좋은 왕 대표는 누구요? 다윗. 아주 못돼 처먹은 왕의 대표는 아합. 제가 험한 말 한번 썼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텐데 이 아합이 정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을 아내를 맞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그냥 아주 자꾸 욕 나오려고 그러네. 나쁜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을 반드시 전해라. 내가 기도하고 내 말이 있을 때까지는 땅에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아합이 예를 들어서 앞에 의자에 보좌에 앉아 있고 신하들이 있는데 저기서 문을 떡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들어올 때 음매 죽기 죽어 그러고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와서 왕 앞에 딱 서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한 내 말이 없는 동안에는 비가 안 올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 아합이 기가 막히니까 그 자리에서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합이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합이 아차 내가 지금 무슨 뭐를 한 거야 이놈을 당장 잡아야지 그래서 군사를 풀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해요. 근데 엘리야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서 숨어 있는가 하면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시내에 가서 숨어 있었잖아요. 고기는 누가 갖다 줬다?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주고 떡을 까마귀가 갖다 주고 물은 시냇물에서 먹고 있고 그런데 시냇물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서 물이 없을 때에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 일어나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는데요 멀어요. 지중해 연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까지 가는데 사르밧이 어딘가 하면은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쉽게 말하면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다가 3년을 그동안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됐다. 너를 다시 아합에게 보여줘라 그래요. 그때 엘리야가 지금 아합의 군사들이 눈 시뻘겋게 뜨고 나를 잡으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아합에게 엘리야가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바댜를 만나고 뭐 긴 얘기는 다 빼고 거기서 또 만났어요. 또 만났을 때 아합이 당장 저놈을 죽여라 그럴 수 있는데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당신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우리 대결 한번 하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와.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오잖아요.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엘리야 하나 따기고 850대 1로 전쟁을 치르는 거죠. 불 안 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하는 거죠.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것처럼 이사야가 샘나에게 가는 거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숨 걸고 가서 너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제가 샘나를 서열 2인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청지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Steward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청지기인데 청지기로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자는 타이틀이고요. 왕궁을 맡은 자는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왕궁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직무가 정확하게 어떤 직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이 국고를 맡은 자라고 하는 직분이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 단어가 언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솔로몬 왕 때부터 등장을 해요. 솔로몬 왕 때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열왕기상 4장에 가면 있는데요. 4장 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왕궁할 때 궁이에요. 궁내 대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군대 장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장 5절에서는 관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4장 6절에 가서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직책이요 정확하게 뭐를 하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점차 세력이 강해져요. 권력이 세져요. 그러면 저희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다윗 시대는 없었던 이 직책이 왜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는 등장을 했고 그리고 왜 권력이 강해졌을까? 이 질문을 저는 던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신 그 이유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셔서 민족을 나라로 만드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셨을 때에 히브리 민족이 독특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히브리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독특한 목적은 뭔가 하면 모든 나라가 열방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라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이제 사울부터 세우기 시작을 아람으로 왕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누가 다스리는 걸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면 신정정치 혹은 신정통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Theocracy죠.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솔로몬이 점차 외국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외국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과 왕궁에 있는 신하들의 그런 모든 직책들이 세상과 비슷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은 약해지고 있고 신하들의 세력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누구 권력이 더 세지냐 이걸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다스리는 거야. 그걸 가르쳐야지. 이렇게 됐는데 점차 희석되어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점차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저께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2년 동안 통치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7일 동안 통치한 왕들이 있어요. 7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통치하지 못하니까 반역이 일어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왕권은 흔들리고 신하들 중에 돈 많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권력 센 사람은 점차 권력을 가져가고 있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샘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샘나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샘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일단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원어 자체가 히브리어가 근거, 그러니까 원어, 그러니까 어원, 어근이 이제 언어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이집트 언어다. 애굽의 단어가 말이 어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샘나가 어느 집안지를 몰라요. 어느 집안지도 모르고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저도 그게 수긍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샘나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샘나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 샘나가 하는 짓을, 오늘 설교가 약간 단어가 거하게 쓰여 있는데 그 짓을 드러냅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샘나가 하는 일이 뭐냐면 호화로운 무덤을 만들고 있었어요. 호화로운 무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화로운 무덤을 지금 파고 있는 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무덤을 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는 여기서 묘실을 뭐 하려고 파고 있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파고 있느냐? 그리고 17절의 끝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쫀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정을 가지고요. 그 바위를 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할게요. 하여튼 무덤을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보통 야 저기서 무덤이나 만들고 있어, 이 말은 너 실패할 거야, 우리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샘나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호화로운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호화로운 무덤을 만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사야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잠깐만 곁길로 가고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사는 동안에 쓸데없이 미리 묘지 사놓고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잘 준비해야 자녀들이 고생을 안 합니다. 그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샘나가 하는 짓은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단어가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야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넌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여기라는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해요. 이따가 18절에서는 거기라는 말을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라고 하는 말을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What are you doing here?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노회가 있어서 LA를 갔다 왔잖아요. 노회를 갔는데 거기서 누가 왔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그 저기 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있었던 아놀드 목사님이 내려온 거예요. 북가주에서. 그리고 또 누가 왔는가 하면 그 뉴저지에 있는 고강명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그 두 사람한테 뭐라 그럴게요? What are you doing here? 아니 그 사람들 왜 왔는지 알죠. 제가 노회 참석한 거죠. 근데 너무 반가워서 너에게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반가워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공부해야 되는 우리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술집에서 나오는 걸 아버지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무 자식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가 샘나에게 하는 이야기는 반가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여기는 어느 곳인가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도대체 누가 너한테 어떤 권위를 줬길래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너는 지금 너를 위하여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아니냐? 무덤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샘나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샘나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정말 권력으로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라가 어려운 지경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그러면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다 초토화시키고 황폐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때예요.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샘나가 딴짓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백성을 돌보아야 되는데. 근데 사치스럽게 자기만 생각하고 호화스러운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도 높은 곳에 세운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위를 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처소라고 이사야가 비아냥거리면서 한 얘기예요. 너 지금 너희 집 만들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샘나는 자기가 죽으면 그 무덤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웃기지 말아라. 너는 여기서 네 무덤을 파고 있지만 웃기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샘나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하면 보세요. 보통 그 팔레스틴의 무덤은 동굴이 있는 곳에서 거기에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돌무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돌문도 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보면 돌문이 굴러갔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듣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도 야 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으니까 어떤 식인지는 조금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샘나는 새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높은 곳에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을 쪼는 거예요. 왜 쪼아요? 거기 동굴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들어갈 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높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높은 곳에 장사 지내는 사람은 아주 높은 사람이어야만 해요. 대표적으로 역다해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히스기야 32장입니다. 히스기야 32장 3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누웠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경의를 표할수록 높은 곳에다가 세운다. 높은 곳에다 모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샘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셀프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꾸지람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에 이런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해요. 너는 샘나 너는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그 샘나의 모습 속에 먼저 볼 것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단단히 결박하고, 이 말은 이 샘나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데 첫 번째는 단단히 결박되어져 있는 샘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5절 16절은 샘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샘나의 모습을 그냥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춰내고 있는데 17절부터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보라라고 돼 있어요. 또다시 보라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너를 위해서 호화스럽게 무덤이나 만들고 있지?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를 단단히 결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단단히 결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던지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단히라는 말이 느슨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올림픽에 나가서 투포환을 던질 때 그 투포환을 잡고 있듯이, 혹은 창을 던질 때 창을 잡고 있듯이, 혹은 야구를 할 때 그 투수가 공을 단단히 붙잡고 공을 던질 때 잡고 있는 것처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를 모질게 감싸서라고 되어 있어요. 모질게 감싸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가 너무나 잘 그 글을 썼는데요. 이게 같은 단어를 세 번 쓰는 거예요. 감을 것이다. 내가 너를 감을 것이다. 그래서 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를 확실하게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옳은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는다, 감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만 붙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붙잡혀요. 지금 이 호화스러운 무덤을 만드는 이 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에 죄송해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진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를 힘센 포로와 함께 붙잡아 갈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를 힘센 포로와 함께 붙잡아 갈 것이다. 여기서 힘센 포로는 그러면 누군가 하면 야 샘나야 너만 힘 있는 줄 알아? 여기 힘센 사람 많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포로로 잡아가게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샘나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실력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단단히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샘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샘나의 모습을 18절에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갖고 반드시 내가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내 던질 것이다. 어디로요? 광막한 곳에. 광막한 곳이란 말은 황량한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황량한 곳에 내가 너를 집어 던질 것이다. 그냥 살짝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내 동댕이를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내 동댕이 쳐진 그곳에서 샘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18절이라고 그랬죠? 거기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고 했어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너의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광의 수레는 뭐예요? 영광의 수레는 이 샘나가 권력 2인자니까 다닐 때 자기 발로 땅 안 걸었어요. 다닐 때 수레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뭐 가마, 마차 뭐 여러분 어떤 것이든 상상해도 좋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길을 비켜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가면 다 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레도 영광스러운 수레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그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을 거야.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황량한 터, 광막한 곳이에요. 자, 그럼 16절하고 비교해 볼까요? 16절에서는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샘나는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려한 무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다가 야, 너는 여기서 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 너는 거기서 죽을 거야. 대조가 보이십니까? 너는 여기서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저기서 거기서 죽게 할 거야. 네가 자랑하고 있던 모든 영광도 저쪽에 가 있을 거야. 어리석은 인간을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와 거기를 여러분들이 잘 대조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여기와 거기다 동그라미 칠 것 같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어요. 맞지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로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거기와 우리가 가는 거기와 샘나가 가는 거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우리가 가는 거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갈 거예요. 그 나라로 우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우리들을 훈련시키세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통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밤낮 불평하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에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아이고 이게 뭐야,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까, 아니 소유했으니까, 이미 소유했으니까 이 땅에서 힘들어도 아멘 하고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기서 살면서 여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요.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웃기지 마, 너는 거기 갈 거야.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소망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샘나의 이야기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보통 저는 적용을 잘 안 하는데, 샘나가 2인자예요. 2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샘나가 주인을 수치스럽게 했다라고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라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해서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기도 했고요. 아수르에게 에워싸임을 포위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샘나가 그 주인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수치스럽게 만든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이런 것으로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교회가 크다고 큰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혹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끄럽게 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돈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이득 때문에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절대로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겸손입니다. 내 성도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